항상 새로운 지식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심층탐구는 여러분을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 산업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안내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막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맞아요. 바로 중국의 로봇 산업. 그중에서도 이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연구실을 벗어나서 실제 산업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생생한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네, 단순히 로봇이 걷고 뛰는 기술 시연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공장이나 병원의 실제 노동력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폭발적인 변화의 방아쇠를 짚어보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2025년 12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의 로양 기지 이야기부터 해보죠. 인간형 로봇의 팔이 고압 테스트용 커넥터를 향해 뻗어나가는데 이게 부품이 제자리에서 몇 밀리미터 비껴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로봇은 그냥 빈 공간에 커넥터를 막 내리꽂아서 수십억 원짜리 생산 라인을 통째로 멈춰 세우거나 아니면 심각한 감전사고를 냈을 겁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로봇이 아주 미세하게 손목 각도를 비틀어서 완벽하게 플러그를 꽂아 넣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 둔탁한 금속 덩어리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지능형 노동력으로 진화한 겁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게 단순히 기술 기업들이 알아서 연구 개발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그 막대한 자본의 투입,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생태계의 전원이거든요.
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통째로 움직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만약 여러분의 일터나 비즈니스 환경에 이런 휴머노이드가 당장 내일 투입된다면 어떨지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네, 그 폭발적 변화의 진원지가 바로 2026년 6월 9일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랑 국유기업 총괄하는 국자위가 발송한 공문 하나잖아요. 인간형 로봇 구현 진영 실경실온 전문 행동 통지라는 건데, 와,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마감일을 아예 못 박았더라고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무려 1만 대의 인간형 로봇을 현장에 배치하고 응용 시나리오를 100개 이상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지시죠.
그러니까 마치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한테 방학 숙제로 날짜 딱 정해주고 강제로 짝꿍을 맺어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로봇 제조사랑 수요 기업을 그냥 국가가 매칭시켜버린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굳이 아직 통제도 잘 안 되는 위험한 진짜 현장에 이 로봇들을 1만 대나 던져 넣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서 바로 실경실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실제 훈련을 말하는 건데요. 그동안 로봇 공학의 가장 큰 병목이 데이터 수집이었거든요.
아, 데이터가 부족했다.
네, 아무리 깨끗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100만 번을 딥러닝 시켜도 그걸 현실 물리세계로 가져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 눈보라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동기어 트럭을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 연습을 방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레이싱 게임으로만 배운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 정말 정확하고 재밌는 비유네요. 맞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차선 지키고 속도만 조절하면 되지만 실제 눈보라 속에서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그 마찰력이나 돌발 상황에서의 하중 이동 같은 걸 진짜 물리적으로 온몸으로 겪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 저항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실제 공장 바닥은 모니터 속처럼 통제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바닥에 기름때가 있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 각도 때문에 로봇 시각 센스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사람이나 지게차가 갑자기 막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엉망진창인 야생의 환경에서 로봇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균형을 잡으면서 버티는 그 10시간이 진짜 구현지능을 키우는 데는 시뮬레이션 100만 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압도적인 멀티모달 실전 데이터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보통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챗GPT처럼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같이 처리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로봇공학에서의 멀티모달은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이 부품을 딱 잡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뻑뻑한 물리적 저항력, 그리고 관절 모터가 돌아갈 때의 미세한 진동, 동시에 눈으로 들어오는 부품의 각도, 이 시각, 청각, 촉각, 역학적 힘이 하나의 인공지능 뇌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걸 말합니다.
와, 그 1만 대의 로봇이 매일매일 그런 실전 물리 데이터를 쏟아내면 그냥 무대 위에서 시연용으로 걷는 로봇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지능을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바닥은 정말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라 보조금만 뿌리는 게 아니라 세밀한 제도적 뒷받침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거예요. 정부가 막 밀어붙인다고 쳐도 공장주 입장에서는 아예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들여왔다가 라인 멈추면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진짜로 작동하는 건 별개 문제 아닌가요?
당연히 인수요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도입된 게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막아주는 전용 실증 보험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RAS 모델이에요. 로봇 애저 서비스.
아, 사무실에서 복합기 렌탈에서 쓰듯이 로봇을 빌려 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거액을 들여서 로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조립한 부품 개수나 일한 시간만큼만 렌탈 비용을 내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캐펙스를 유연한 오펙스로 전환해준 거죠.
그러면 뭐 고장나면 제조사가 바로바로 교체해주겠네요?
당연하죠. 이러니까 중소기업들도 도입을 망설일 치유가 없어졌고, 확정된 수요가 폭발하니까 유니트리, 엔진 AI, 링커봇 같은 제조사들이 줄줄이 대규모 투자를 받고 IPO 절차까지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리스크를 없애주니까 생태계가 굴러가기 시작했군요. 근데 아무리 RAS 모델로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해도 로봇이 멍청하면 안 쓰잖아요. 앞서 말한 CATL 배터리 라인 사례 좀 더 자세히 파헤쳐주시죠.
네, 그 로양기지의 신생기업 최신진흥의 모즈1이라는 로봇이 투입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커넥터 꽂는 작업에서 무려 99%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속도는 인간 숙련공의 3배였고요.
와, 숙련공의 3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위치를 그냥 달달 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좌표를 외운 게 아니라 VLA 모델이라는 게 탑재됐어요. 비전, 랭귀지, 액션을 하나로 묶은 아키텍처인데 이 모즈1에는 스피릿이라는 이름의 VLA 모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로봇 파일들은 카메라가 보고 컴퓨터가 오차 계산하고 관절에 따로따로 명령을 내리느라 버벅거렸다면 이건 그냥 한 번에 직관적으로 처리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마치 타자가 날아오는 야구공 궤적을 보고 뇌에서 지연 없이 바로 배트를 휘두르는 것처럼요. 게다가 전신에 26개의 힘 제어 관절이 들어갔습니다.
힘 제어 관절이요? 그냥 모터가 아니라 감각을 느낀다는 건가요?
네. 부품이 1mm라도 어긋나서 뻑뻑함이 딱 느껴지면 VLA 모델이 그 힘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각도를 조절합니다.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배터리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살살 달래가면서 끼워 넣는 거죠. 이래서 엔비디아 모델을 두르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진짜 감탄이 나오네요. 그럼 자동차 라인은 어떻습니까? 유피선 그 유비테크의 워커 에스트 로봇이 지커 스마트 공장에 들어갔다던데 여기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거긴 다기 협동, 그러니까 여러 대가 동시에 투입된 실운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 수준이 아니에요. 공장 내 100개가 넘는 통신 연결 지점이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기존 설비들이랑 충돌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로봇이 일하다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해요? 예전 같으면 라인 멈추고 충전하러 가야 될 텐데.
그게 핵심입니다. 방전되면 3분 만에 자기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워요.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해진 거죠. 실제로 전지 모듈 조립에서 생산 주기를 15%나 줄였습니다.
생산 주기를 15%나 단축했다고요? 공장장들이 눈이 뒤집힐 만한 수치네요.
그러니까 광시 팡천강시랑 2억 6,400만 위안짜리 대규모 계약도 맺고, 심지어 세계 최대 위탁 생산 기업인 폭스콘마저 이 로봇들을 자사 라인에 본격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자본시장이 완전히 설득당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각을 한 번 더 확장해 볼게요. 규격화된 공장을 정복했다면 그 다음은 어딥니까? 공장 밖은 변수가 훨씬 더 끔찍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물류 현장입니다. 거친 환경의 끝판왕이죠. 칭화대 계열 스타트업인 로보테라가 중국 우정이란 SF 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 투입됐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는 사람한테도 지옥이잖아요. 막 택배 상자 크기도 제각각이고 비닐로 대충 감겨 있고 게다가 한여름엔 고온 다습하기까지 한데 로봇 시각 센서가 그걸 다 인식할 수 있나요?
그 극악의 환경에서 마침내 제품 시장 적합성, 즉 PMF를 찾아냈다는 게 소스의 핵심입니다. 24시간 내내 찌그러진 소포들을 분류해내면서요.
아, 기술 시연을 넘어서 상업적 경제성이 증명됐다는 거네요. 사람 쓰는 비용이란 로봇 RAAS 렌털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감성이 아니라 엑셀시트 숫자를 봅니다. 사람 시급이랑 오차율, 그리고 로봇의 처리건당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로봇이 압도적으로 저렴해지는 지점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SF 익스프레스 주도로 2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무생물인 짐을 나르는 데서도 경제성이 입증됐다. 그럼 짐 말고 사람을 다루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정밀함과 안전이 생명인 의료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상하이의 프리에라는 기업 사례를 보셔야 하는데요. 2026년 6월에 말레이시아 국립신경로봇 재활센터에 이 차세대 로봇 GRX 시리즈를 1,000만 위안 규모로 수출했습니다. 환자들 재활 돕는 로봇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의심이 들거든요. 생명에 걸린 의료기기인데 불과 8개월 동안 1,000명 정도 시범 운영하고 극가다로운 해외 임상이나 규제를 다 통과했다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게 진짜 자율적으로 혼자 물리치료를 한 게 맞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8개월 만에 로봇이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혼자 물리치료를 전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의료진의 강력한 감독하에 이루어졌어요.
아, 역시 의사가 옆에서 통제하는 거군요.
네, 로봇은 환자의 근육 움직임과 역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거기에 맞춰서 물리적인 지지력만 정밀하게 보조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 역할이라도 타국의 엄격한 의료 규제와 임상을 정식으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긴 옛날엔 중국산 로봇 하면 그냥 싼 맛에 쓰는 하드웨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까다로운 의료 시정에서 신뢰와 혁신의 상징으로 변모했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진입한 거죠.
여기서 잠깐 현실 점검을 해보면서 글로벌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 바탕으로 한국이랑 중국 상황을 비교해보면 진짜 대비가 되거든요. 한국은 2030년까지 504억 들여서 개발하고 한 2029년쯤에 병원에 실증하겠다는 계획이 작년 5월에 발표됐어요. 근데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잖아요.
네, 철저하게 통제된 테스트베드 수준에 머물러 있죠.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온갖 규제 밀어내면서 일단 현장에 1만 대를 강제로 꽂아넣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거라 어느 쪽이 무조건 옳까 할 순 없겠지만 참 방식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안전과 윤리를 생각하면 속도존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며 수집되는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가 알고리즘의 성패를 가르거든요. 이 축적의 속도 차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청취자님도 이쯤에서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1만 대 투입이라는 목표가 진짜 1만 대의 완벽한 성공은 아니잖아요. 관공서 보고 마감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숫자 부풀린 가짜 현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허수와 진짜 돈값을 하는 CATL 같은 현장 사이에는 분명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할 겁니다. 투입된 1만 대가 전부 완벽하다고 믿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죠. 다 성공할 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이미 시장의 룰이 바뀌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벤처 투자자들 앞에서 사고 안 뭉개고 집어드는 그런 화려한 시연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 시연은 끝났다?
네. 이제는 시간당 소포를 몇 개 무너짐 없이 나르는가, 불량률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가 같은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실전 장악 싸움으로 무대가 이동한 겁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하나 잘 깎는 게 아니라 조달, 실증 보험, 렌털 인프라까지 묶은 거대한 국가적 패키지 경쟁이 벌어진 거죠.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이네요. 자, 오늘 탐구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깨끗한 연구실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미끄러운 기름때 묻은 공장, 막 박스가 날아다니는 치열한 물류센터, 그리고 깐깐한 해외병원까지 진출한 인간형 로봇의 실전 배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일터에 이 녀석들이 당장 내일 출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짐작이 가시나요?
두 맥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살짝 도발적인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건가요?
지금 로봇들은 스스로 배터리 갈아 끼우고 불규칙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24시간 내내 데이터를 개걸스럽게 흡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인간의 동선, 그러니까 인간 키에 맞춰진 컨베이어 벨트나 공구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을 흉내내는 휴머노이드니까요.
그런데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수천만 시간의 현장 데이터를 학습한 구현지능 로봇들이 자신들만의 최적화된 연산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지시한 방식대로 일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우리 인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장 프로세스나 작업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 환경을 로봇이 자기들끼리 통신하면서 일하기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제조업의 문법 자체가 기계의 논리를 중심으로 재창조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 완전히 낯선 새로운 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화두입니다.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인간 중심의 룰이 제정이 되는 시대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일상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확 넓혀주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